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전국 각 교회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 가운데로 뛰쳐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와 그런 힘과 긍휼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철저히 흘러넘치는 인생에 대해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각 교회가 주의 몸인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물으며 하나님께 더 깊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계 다른 형편과 문제와 여건 가운데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5, 16,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5, 16,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조금 쉬운 성경으로 15,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 안 해서 우리 그 앱에 있는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 17절 한번 쭉 따라가시면서 한번 귀를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은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지배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지배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득한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오버플로잉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그 본문이 나와 있는 그 은혜가 넘쳤다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오버플로잉 그런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죄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 우리 대전의 최 전사님이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새벽에 그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잠깐 했어요. 하면 사실은 말씀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말씀 참 감사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학교 강의 같아요. 그 말을 해가지고 그렇지 새벽에 너무 무겁게 말씀을 좀 보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뭐 그럴 또 필요성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쉽게 전해드린다는 생각을 고민을 늘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사망에 이른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사망. 정리하자면 사망은 죄의 벌로 온 거예요. 죄 졌어? 그 대가로 죄의 싹스로 죄의 벌로 준 게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얘기고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가 인류의 시조였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죄를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야. 그 죄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담의 죄를 너무 좋아서 그 원죄가 너무 좋아서 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각서를 쓴 분이 계신가요? 아담이 원죄, 어우 너무 좋아, 나 택할래. 그런 분 계신가요? 나 인생에 너무 행복하고 인생에 너무 단조로워, 난 좀 죄의 대가를 받으면 살아가야 돼라고 해서 그 아담의 지은 죄를 혹 선택한 분이 계신가요? 선택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대가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왜? 아담이 우리 인간의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자로 인간의 시조로 대표성을 가지고 그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적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이 본문 또한 사실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게 하심, 그 은혜 또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망은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지만 주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당세봉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미끄덩 자꾸 딴 곳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자꾸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뭔가가 취약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둥과 같은 것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가 사이가 많이 비어 있다는 말씀을 근간에 주신 적이 우리가 있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 큰 기둥들은 있는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그 풍성함, 그 충만함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또 그런 쪽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육신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왜? 허리에 있었다는 얘기는 육신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인 거야. 낳으신 것이 인간 몸을 통해서 낳으신 것이지 남자를 모르는 여자 몸을 통해서 낳으신 것이지 피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의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인 거야. 그 요즘에 뭐 가끔 논문을 보고 책도 보고 뭐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왜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다를까 그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왜 구약의 축복은 뭐 소, 낙타, 양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땅 이런 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축복이 다르지? 구약은 뭔가 자꾸 이렇게 주세요. 그걸 축복하심으로 뭐 욥이 뭐 그 이전보다 뭐 모르겠지만 뭐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동물 이런 거 있잖아요. 배나 뭐 증가되었고 또 무슨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 뭐 후손들이 많아졌고 동물들이 많아졌다고 표현하면서 축복받은 것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약엔 모든 축복이 영적으로 표현돼요. 대부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조금 그 구약의 아담이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지만 아담의 죄가 넘실넘실 넘치는 곳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주의 은혜가 넘실넘실 넘치는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담이고 날개점으로 여기서부터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걸 다 섭리하시고 하셨지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계속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심과 동시에 율법이 주신 의미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없었냐? 죄가 있었다가 말을 해. 뭐를 알 수 있냐? 그들이 모두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고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단순한 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아담의 영향을 받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죄는 대가로 받은 거지만 이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구별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한 죽는 것은요. 죄에 대한 책임의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죄를 범죄한 그것 때문에 결국엔 죽게 되지만 죽는 것도 죄에 대한 벌의 일부예요. 그 가운데는 심판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환난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죽는, 부패했고 타락했고 사망했는 그 상태가 죽은 것이지만 실제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지고 심판도 받게 되는 것이 원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것들. 이 죄에 대해 죄에 지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원죄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이라면 그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죄를 질 만한 어떤 의지도 없는 아이지만 실제 그것 또한 그의 죽음 또한 원죄에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책, 죄에 대한 대가로 책임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 은사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는 아담이 범한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아담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까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다. 더욱이란 말 자체 사실상은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야. 요즘에 그 뭘 느끼냐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문학적으로 좋은 편한 게 아니라 뭔가가 계시되어서 무언가를 크게 보고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썼냔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반향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계속 드러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어떤 제목을 가지고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실제 이 로마서 자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의 방향이 말씀의 결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전달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뭐 더욱 이런 표현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사망의 왕노로 탄 거예요. 지금은 생명의 왕노로 타는 거예요. 이상하죠? 죄 때문에 사망의 왕노로 탔어요. 우리에게 왕노로 타는 것은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로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아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이라는 말을 쓰지만 생명의 왕노릇이라는 말은 뭐 쓰긴 씁니다만 이 말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이 우리를 종삼은 거예요. 사망을 잡은 자가 하나님께 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단에게 부여된 거예요. 사단이 사단에게 매여서 한평생 죽을까 두려워 사는 것이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 왕노릇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17절 중간에 보게 되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렇죠? 넘친다는 말은 오버플로잉, 복음 가득한, 가득한이라는 말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더욱이라는 말 자체가 더욱이랄지 15절에 뭐 그러나랄지 12절에 뭐 그러므로랄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더 강조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온 사망, 아담의 죄로 온 사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보다 더 크지 않겠냐 그 얘기야. 야, 아담으로부터 이런 게 사망이 주어졌는데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고 한평생 살아가며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었다면 더욱 그 생명과 은혜는 사망보다 크지 않겠냐 그 얘기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택하지도 않고 사망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음을 택한 게 아닌데 죄를 택한 게 아닌데 그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를 그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 볼 때 증명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어지면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앵무새.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앵무새로서 생명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표를 걸어서 전도를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밝은 사람들이 나가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정말 와 닿은 것이 맞다면 자기를 넘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막 촉진시킨 게 아니야. 막 딱 써가지고 이번에 71명, 71명, 한 달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영업사원 듯이 무슨 보험사원, 보험회사에서 막 그냥 사람을 막 교육시켜가지고 막 역량 강화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게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도구를 줘가지고 막 홀리는 게 아니라 실제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넘쳐난 거예요. 이게 툭툭 전달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도서관에서 그 교육을 우리 몇 명이 가서 같이 들었어요. 참 교육이 유익한 뭐 교육이었어요. 성공에 대해 어느 교수님이 와서 강의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이번 생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생이 우리 마지막이에요. 이번 생이 연습을 하고 다음 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번 생이 이번 우리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그런 말 하는데 이거 쿵 이렇게 와닿는 거죠. 연습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이번 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 온갖 고민을 하면서 막 문제에 걸려서 막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리고 본인도 기쁘지 않은데 막 설레지도 않는데 그걸 막 강조하면서 막 무슨 대단하게 무슨 나라를 구한 것 마냥 막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가 않아.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목표의식에 의해서 목적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라면 기쁘지가 않은데 내가 이 복음이 기쁘지가 않은데 그렇게 막 살려고 막 푸시를 하고 막 그 푸시가 또 있어야 좋아하고 뭔가 막 관리를 해주고 막 그래야 막 좋아하고 그 교수님 말 생각나요. 요번 생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요번 생이 지금 다 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론 영원히 살게 되면 감사하지만 이런 인생을 마음을 정말로 설레면서 존재로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다 그냥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이거 합시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목표라면 이건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아니라 이것이 기쁘고 내게 행복이 되고 진짜 맞다라고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이뤄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가는 길이라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사망은 확실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은 확실한 것이고 그 사망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말이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확실한 사망,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입만 열리면 죄인 거예요. 생각만, 존재가 죄인 거예요. 존재가 죄. 존재는 괜찮은데 여기 이만큼 죄의 나쁜 본성이 한 20% 있는 거예요. 80% 선한 게 있고 요 20% 때문에 점점 이게 번지고 있으면서 오염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아예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100%. 이해 가시죠?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거나 이 죄에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명도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그 생명의 생명도 확실하고 그 생명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그 생명을 취소하거나 그 생명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사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고 왜? 그건 인간이 준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부터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지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인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과 구원과 의가 더 크지 않냐 그 말을 좀 하고 그래서 계속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생명에서 왕으로 타고 의롭게 하심이 있고 그 은혜가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 넘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담에 준 그 죄보다 더 큰 것이고 아담의 죄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구원과 생명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중간 가다가 탈락이 된다랄지 그 사람은 처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탈락되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변경되거나 구원이 임시적인 가건물이거나 구원이 모델하우스거나 구원이 예표거나 구원이 모형이 아니야. 이건 실체이고 이건 존재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계속 깊어지고 분명한 계시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우리가 심판을 줬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이 주어진 게 맞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더더욱 큰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요즘 계속 읽고 있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죠? 중간에 6절 중간에 경건하지 않을 때,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죠? 심판을 받고 진노 가운데 멸망받기에 충분한 우리들인데 그걸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행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으로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은혜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근거한다면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발견되고 복음이 더 커지고 복음이 더 깊어지고 복음이 더 높아지고 그 가치와 의미가 계속 발견될 때 믿음이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이지 계속 내가 특별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더 분명해지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 속에서 막 죄를 더 막 친다고 더 큰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왜? 아담의 준죄가 제일 큰 죄예요. 100%죄, 100% 끝난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더 죽을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더 악해질 수 없어요. 왜? 아담으로 봤던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90% 죽었는데 내가 널 더 죽여.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100%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더 큰 노력을 통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는 은혜 자체는 대가가 아니라니까요. 사망은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구원은 선행의 대가가 아니에요. 내 태도, 내 자세에 따라서 더 진한 구원이 주어지고 더 흐린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구원을 더 강화한다 할지 구원을 더 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명확해지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과 진노로 멸망받기에 충분한 자들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야.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행동의 대가가 아니고 사망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싹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의 싹시는 사망이란 말은 있지만 생명의 구원의 대가는 너희 노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 말 또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고 성령의 도우심에게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도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이룬 것 마냥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 것 마냥 자신의 구원을 내가 잘 협조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마냥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값없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야. 0.001%라도 우리 구원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과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라면 그 구원의 어떤 이유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준 선물인 것이죠. 우리 5장 읽다 보게 되면 뭐 내일 볼 말씀입니다만 2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선물이 뭐냐? 선물은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 결론적으로. 그렇죠? 성경에 뭐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란 말이 나와요. 은혜의 부요함인데요. 은혜 속에 은혜를 딱 받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 뒤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뒤에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우리에게 은혜를 한 번 딱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부요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신앙생활 속에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과 내 길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주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담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긴 했겠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없이 한 채 하나님 말만 듣도록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니야.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가 죄를 선택하게 되었고 구약의 언약의 첫 언약의 계약자로서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의 표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아담이 다 못했던 거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아담은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와 연합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왜 5장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는 죽음 말하는 5장에 6장에 부활이에요. 7장에 인간의 문제고 8장에 성도의 견인이에요. 5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죽으셨냐? 원죄 때문에. 그죠?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와 아담의 죄를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나, 아담이 준 것은 죄고 사망이지만, 그리스도가 준 것은 구원이고, 의롭게 하시고, 생명이고, 영생임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낳은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부모인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너무 비근한 예지만 너무 작은 예지만 그렇게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지만 구원은 안전하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아담의 그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됐어요.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다가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더불어 똑같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속에서 벗어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맞다라면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지를 변경시키거나 꺾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몇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 부분과 영화롭게 하신 부분이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런 말들, 이런 말씀들이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근간에 있는 부분들이죠. 또 우리 8장 뒤에 가면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어떤 말이냐. 우리의 구원을 변경시키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예전에 이 정도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돈, 대음, 다은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은혜가 너무 좋아서. 다 은혜 은자 쓰고 있어요. 원래 학자 돌림인데 널리 빛을 비출 또 은혜은. 큰 대자 은혜은. 베풀다 많을다 은혜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은혜가 지금도 깨달아지고 있고 그 은혜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아, 바울도 이것을 계속 발견해 나갔구나. 우리가 무엇을 터득한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서 얻어낸다가 아니야. 그 은혜가 계속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 구원이 큰 것이구나. 내가 내 모습 가지고 실망하고 내 모습 가지고 구원을 좌지우지하고 내 어떤 모습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안 받았네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부분입니다. 믿음은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가 작은 생명, 큰 생명이 있겠죠. 큰 힘, 작은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냥 목표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냥 꿈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철철 흘러넘쳐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 가득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득한 교회, 복음이 출렁출렁하게 복음이 넘치는 교회, 가득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주의 은혜도 우리에게 철철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말씀과 예배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부딪혀야 돼요. 그 강사의 말, 이번 생애가 우리 마지막입니다. 그 말이 계속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렇지. 이번 생이 마지막이지. 우린 또다시 인생을 살 것처럼 오늘을 너무 연약한 곳에, 너무 불필요한 곳에 힘을 소모하고 얽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 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이 은혜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화에 부르신 이 부름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더 구원의 도리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깊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고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고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아담의 그 모든 것들을 저주를 끊으시고 진노를 해결하시고 죄의 대가를 해결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기에 불충분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더럽고 은혜를 또 우리에게 인정하기에 또 연약한 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발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었사오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날로 커지게 하시고 이 커지는 복음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당대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으며 우리 인생을 드리며 이런 삶들이 우리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 그런 발걸음 되기에 부정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더 알아가기에 부정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사모하며 더더욱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주 앞에 나가기에 부정함없도록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14개 교회 가운데 능력을 대주시옵시고 앞에 서 있는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채워주시옵시며 또 말씀을 전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어떤 성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구절과 사건과 또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 각자 그 모든 사역자들에게 넘치게 부족함없도록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능력을 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 들렸던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고 안 보였던 말씀들이 보여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유럽 사역 가운데 은혜를 대주시옵시고 43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응답을 대주옵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또 방문하는 교회마다 합당한 문이 열려지고 또 그 나라를 살리기에 부족함없는 마게도니아의 큰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끊을 수 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